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요새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충전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제가 먼저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우리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성도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 1845년 영국의 탐험가였던 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배들과 함께 새로운 항로 개척에 나섰는데, 배들이 이 얼음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짐을 챙겨서 이 도보로 이 얼음 위를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수년 후에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구조대가 이들의 시신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구조대는 이 시신들이 메고 있었던 이 짐을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이 죽어버린 사람들의 이 짐 속에는 비상식량이나 방한 도구와 같은 생존 필수품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크리스탈로 만든 유리잔이나 아니면 본차이나 고급 포도주와 같이 사치품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얼음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짐을 덜었어야 하는데 결국 무거운 사치품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1912년에 벌어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사건입니다. 배가 북대서양의 이 얼음장 같은 물 속으로 침몰하고 있을 때 배의 파편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명투부와 또 굵은 밧줄을 던지면서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이걸 잡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이 배의 파편을 차마 놓지 못해서 구조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않으면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나의 이상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세상 속의 명성과 지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이 아주 세속적인 질문으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누가 가장 으뜸이냐,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이 어린아이들의 이 유치한 장난 같지만 실제로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질문 때문에 분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서로 누가 큰지 싸우고 때로는 그 다음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싸우며 이미 장로로서 장립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장로님과 또 다른 장로님 사이에서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며 이 교회에서 큰지를 다투며 싸우는 것.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찾아보기 쉬운 예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너가 크냐 내가 크냐라는 이 유치원 어린 아이와 같은 싸움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다투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그 마음에 다른 셈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자리가 나면 국무총리도 좀 해보고 뭐 국방부 장관도 좀 해보고 국무장관도 해보면서 어떤 그 예수님이 만드는 새로운 나라의 이 요직을 좀 차지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길 가운데 무언가 일어나려는 짐조를 이들이 느끼면서 야,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좀 건설하시려나 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서열을 잘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직을 맡기실 때 큰 보직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하자 하는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서로 자기가 예수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주 큰 경쟁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같이 다니면서도 내심 경쟁 상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보게 되죠. 제자들이 가진 이 서로에 대한 경쟁심과 시기심, 질투심, 결국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논쟁은 자리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48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또 고상한 척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도 이미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다 알고 계세요. 부유함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나를 좀 드러내보고 싶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한번 어떤 살아있다는 것을 좀 더 내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뭐 어떤 목회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수적인 것을 더 불려서 어떤 큰 목회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목회 어떤 비전이고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큰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됐을 때 그것이 결코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셨던 주님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지금 자기 곁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바로 너희 중에 큰 사람이다. 자, 여기서 영접이란 말은 받아들인다, 존중한다, 받들어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존중해 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누가 봐도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은요, 사실 성숙한 성품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고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한 어떤 교회가 이제 주차 요원들을 뽑고 있는데 너무나도 추운 이 겨울날에는 이 주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그 추위에 이 차량을 정리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이렇게 그 주차위원으로 세웠어요. 뭐 장로님들 동의하셔서 그렇게 이제 섬겨주시는데, 근데 이 주차 사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있고 어느 자리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보다가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어차피 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보이게 사역하는 거 말고 나는 저 지하로 가서 주차 안내할 테니까 새로 일하시는 분들을 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티내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계속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는요, 당대의 이 어린아이는요, 가장 무시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요,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성인 남자의 숫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이 더 크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몸은 이미 어른이지만 그의 어떠한 성품이나 어떤 그의 신앙에 있어서 어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 왜 저렇게 살아갈까? 아, 왜 저렇게 관계 맺고 살아가나라는 어떤 우리가 볼 때 미성숙하고 또 미숙한 사람들이 같이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거밖에 안 되나? 저렇게밖에 못 사나라고 그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면서 그를 더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요. 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적 교만함,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어요.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은 날 같은 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십일조도 꼬박꼬박 내고요.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해요. 주님,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가졌던 이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우월감은 그로하여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했고 형제를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분란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사랑은 없고 누군가에게 섬김받고 싶어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만 많기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변론했던 이유도 자기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자기들이 지금 어떤 소수의 영적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몹시 흥분하며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을 어떤 질투의 대상으로 보든지 어쩌면 깔보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영적 우월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받는 사람이 가장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섬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거나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은사와 체험이 영적 우월감을 갖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남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고 세상은 사람을 힘과 권력과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제자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논쟁하였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들도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 우리 57절부터 6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57절에서 62절을 보시면 조금 전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주신 것인 동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먼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의 감정과 어떤 열정으로 주님 앞에 말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이나 어떤 한순간의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라 정말 숯과 같이 꺼지지 않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8절 말씀 봅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떠돌이와 같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일상적인 삶의 원리마저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때로는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하나?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5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59절 말씀 보시면 여기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 나를 따라와라 하고 부르셨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본래 그리스 말로 따르다라는 이 말은 제자가 되다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이유로 들며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어요.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상황이 뭡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선으로 봐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요청이에요. 유대인들도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이 탈무드를 보면 그러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바쳐야 할 기도도 중단해도 되고 또 율법을 읽는 것을 중단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대적인 문화의 입장에서 봐도요,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드뭅니다.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거죠. 언제부터인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십일조 생활하고 공예배에 성실하게 나오면 그 사람이 제자인 것처럼 인정받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제자의 모습은요,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내 직업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급진적이 아니라요, 내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도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그리고 또 세상 가치에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놓고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마치 손님을 초대해 놓았는데요, 맛있는 거 내가 다 먹고 나머지 잔반을 그 손님한테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을 때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내려놓기로 한 것들의 미련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일에 매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고등학교 시절 제 모습이 많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던 그날 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 몸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주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참 그 마음으로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거라도 주님 받으시기 원하시면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때의 그 결심과 또 그 결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런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미숙한 사람이에요. 너가 크냐 내가 크냐라는 이 질문으로 서로 논쟁을 일으키고 다툴 만큼 누가 봐도 참 무식하고 미련한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순교자로 만드시고 선한 목자로 만드시고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고 초대교회의 리더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투던 제자의 모습들과 비슷하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에 우리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들, 내가 정의했던 신앙생활에 이러이렇게 하는 것이지라는 그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한 것들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